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격려하며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만났던 지체들 그리고 신방하면서 만났던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사랑을 조금 구체적인 단어로 나누어서 쪼개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참 관심, 인정, 그리고 칭찬과 배려, 때로는 용서와 이해를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사람은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익숙해 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홀로 자랄 수 없고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떤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는 능력보다는 사랑받는 매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사랑을 주는 능력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매력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떨까요? 동료와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칭찬과 인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하기 싫은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꾹 참고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아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은 이 근래에 요즘에만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오래전에 출판된 한 동화의 이야기를 보니까 과거에도 인간의 이런 모습,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동화책입니다. 그리고 언제 출판됐냐면 1964년에 출판됐다고 합니다. 출판된 지 벌써 6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30개 국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감이 오십니까?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사랑 받는데 익숙해져 버린 인간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화를 얘기하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혹시 어떤 동화책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책의 이름은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책을 읽어보면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년은 계속 늙어가는데 그 늙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계속 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소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나무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과 열매를 요구하고 나무 가지를 요구하고 나무 줄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구루터기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어떡하죠?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 책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이 발견됩니까? 야, 인간이 받는데, 사랑을 받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구나. 익숙해져 버린 게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다시 읽었는데 동화라고 하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미안했습니다. 왜 미안했냐면 이번 주 화요일 날 제 큰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기특한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어릴 적에 읽었던 감명 깊었던 책을 직접 사가지고 아이한테 선물을 해주면 아이가 정말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기특한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순간 생각만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실행에 옮겨버렸습니다. 서점에 가서 검은색을 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찾아보니까 또 빛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14,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 책을 전해주었어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정말 감명 깊게 했고 아직도 좋아하는 책인데 너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화요일날 전달해 주고 나서 수요일부터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 첫째 딸에게 굉장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선물을 해주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아빠를 둔 큰 딸에게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근데 세상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받는 것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랑을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버렸습니까? 사랑을 받는 거에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할까요? 누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잠시 유보해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이 13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누어져 있는데요. 크게 우리 두 부분만 놓고 우리가 읽었던 13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까지가 마무리되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13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내용은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시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길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마주하셔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절 말씀에 등장한 이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반드시 거쳐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에 힘썼는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끝까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로 생애의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는 이렇지만 질적인 의미에서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가장 완벽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마감하시기까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의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여러분 13장의 말씀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들 자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질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당시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당연히 누가 누구의 발을 씻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게 정상적입니까? 제자들이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었을까요? 아 목사님, 아, 당시에 그래도 이벤트적으로 스승이 제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이때 당시의 문화를 기록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을 수는 있을지언정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데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베드로를 제외하고 그 어떤 제자들도 아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때 상황, 이때 어떤 분위기였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저녁 식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 시기에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제자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야 누가 크냐? 야 누가 넘버원이야? 야 누가 대빵이야? 이런 다툼이 그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낮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갑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을 가리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종이 있었고 이방인들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종은 시키지 말아야 될 일이었고 가장 낮고 천한 이방인 종에게 맡겨졌던 일, 그 일이 바로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높냐, 누가 위에 있냐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묵묵히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누가 인정받는 자리에 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시는 모습은 그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준입니다. 발을 씻기기에 예수님께서 참 불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두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자, 첫 번째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굴까요? 누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누굴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꺼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벗고 종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다가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88년생인데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 정말 가깝다고 느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신을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까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왜 벌떡 일어날까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냥 배신을 당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섬기겠다고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게 쉬울까요? 뭐 그래, 배신할 수도 있지. 그래, 베드로는 패스. 그 다음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가룟 유다의 순서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13장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넘겨 죽음에 이르게 할 사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팔아넘기고 죽음에 이르게 할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가끔입니다.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하지만 가끔은 우리도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주려고 할 때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한테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발 이 사람한테만큼은 사랑하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이 사람한테만큼은 제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하나님 말씀에 조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팔아넘겨서 죽음에 이르게 할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한 번 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후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에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주는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적셔서 한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이 행위는 잔치를 베푼 주인이 손님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환대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아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환대로 가룟 유다에게 다가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셔야 할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13장의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였습니다. 선생이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선생이 한 그 모습을 본받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로 누가 높냐 낮냐 따졌던 그 제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낮은 곳으로 가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장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을 다듬어서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전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준은 구약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의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모습임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식사를 마무리하시고 그가 가셔야 할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가 필연적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1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냐면 베드로를 향해 가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에 아, 나는 실패한 제자야. 나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실패한 제자로 실망하고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배고파하고 있는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아무것도 추궁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세 번 똑같이 베드로에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제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할까요?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해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에 충성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사랑을 전해줄 때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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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함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보여주셨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